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막 쫓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등 뒤에는 무기를 든 폭도들이 살기를 띠고 달려오고 있고요.
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그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밭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밭을 가로질려 도망치는 대신에 그냥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는 거죠. 그리고 쫓아온 폭도들에게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밭이 바로 절대로 발로 밟아 짓뭉개서는 안 되는 콩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기이하고도 강렬한 장면이죠. 그게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콩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역사에 기록된 실제 일화잖아요.
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랄까 그저 황당한 코미디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우스꽝스러운 콩밭 이야기가 사실 인간이 가진 신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갈등의 아주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심층탐구에서는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12장 후반부부터 14장 초반부에 이르는 강연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고대 로마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수라던가 억압적인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콩밭 같은 아주 기상천외한 내부의 의견 충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네네,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막 양극화된 논쟁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실 때가 참 많을 텐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고대의 텍스트에서 낡은 먼지를 털어내고 오늘날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아주 날카로운 통찰의 정수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걸 길게 늘어놓은 도덕 교과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것은 부서지고 망가진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매우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본능을 거스르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국가나 사회 같은 거대한 시스템을 논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나를 헐뜯고 내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바울이 요구했던 원수 사랑이 그 시대의 훌륭한 철학자들이 했던 말과도 약간 궤가 달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나 뭐 일부 유대 지혜자들도 보복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펼치긴 했어요. 무저항의 미덕을 강조한 거죠.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아 학파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체념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아, 체념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런 건가요?
정확해요. 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 자신의 내면뿐이다. 외부의 운명이나 타인의 악의적인 행동은 네 통제 밖의 일이니 거기에 감정을 낭비하거나 저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즉, 철저한 자기방어적 수동성이었던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외부 세계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아니 열 걸음쯤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이고 당혹스러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원수를 향해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축복하라고 말하죠.
잠깐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 대목에서 약간 강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네, 쉽지 않은 말이죠.
그건 현실 세계에서 너무 순진하거나 그저 호구가 되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분명 나의 선의를 이용해 더 악랄하게 굴 텐데 내 방어 기제를 내리라는 건 아예 생존 본능에 역행하는 일 같아서요.
아,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누구나 처음엔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시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결코 나약한 패배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원수를 축복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는 아주 독특한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고요? 가만, 그럼 이건 일종의 고도화된 복수 같은 건가요? 내가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축복해주면 상대방이 나중에 속이 타들어가서 고통받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전인가요?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면 누군가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공개적으로 뉘우칠 때 불타는 숯을 담은 화로를 자신의 머리에 이고 다니는 회개의 의식이 있었어요.
아, 그런 물리적인 회개의 의식이 실제로 있었군요.
네, 게다가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원수가 막 악의를 뿜어낼 때 내가 선대함으로 갚으면 그 상대방의 양심에 불타는 숯불을 얹은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즉, 숯불을 쌓는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수나 타격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아, 파괴가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군요. 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까지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상대방이 끝내 변하지 않고 나를 계속 짓밟는다면요? 그때는 어떡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원리의 핵심이 완성되는데요. 만약 그들이 끝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과 최종적인 심판의 통제권을 아예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넘기라는 겁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건 정말 엄청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당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는 스위치를 아예 내려버림으로써 복수라는 끊임없는 악순환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일종의 사회적 누전 차단계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면 분노의 전류가 막 계속 진폭되다가 결국 나와 상대방 그리고 사회 전체라는 시스템이 과부하로 타버릴 텐데 내가 차단기를 딱 내려버림으로써 그 불행한 연쇄 폭발을 막아내는 거죠.
야,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누전 차단기 비유를 빌리자면 차단기를 내리는 그 순간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을 신에게 맡김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끓어오르는 분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다는 심오한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단기를 내리는 과정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자료에서 피너 박사님이 털어놓은 자신의 경험담을 보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처절한 사투 끝에 얻어지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키너 박사가 인터넷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무신론자들을 대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본인도 과거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했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지하디스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심지어 전쟁으로 상처받은 코트디부아르의 막 평화를 가르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조차 정작 본인의 마음속에는 그 테러리스트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들끓고 있어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명한 신학자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는 한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제자인 썬데이 야궁의 일화는 정말 숭고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정말 숙연해지죠.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중에 사촌이 군대에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내와 다른 형제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피가 거꾸로 솟는 참혹한 상황이었죠.
세상에, 상상만 해도 시비 턱 막히네요.
그런데 썬데이 아궁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자신들을 향해 방화쇠를 당긴 그 군인들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분노에 잡아먹히는 대신 하나님이 없다면 저 무자비한 자들이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걸 직시한 거예요.
와, 진짜 초인적인 결정이네요. 자료에 나오는 키너 박사님 아내분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전쟁 중 난민 시절에 5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억지로 군대에 끌려가 통역일을 해야 했는데 거기서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풀려난 한 단자를 보게 되잖아요. 스파이로 오인받았던 사람이요.
맞습니다. 아내분은 자신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 식량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처참한 몰골의 남자에게 다가가서 기꺼이 자신들의 부족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착한 마음씨를 넘어서서 내 안의 모든 생존 본능을 꺾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억울함과 복수심을 내려놓는 뼈를 깎는 훈련을 마쳤다면 이제 그 원리가 거대한 시스템인 국가를 향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연스럽게 주제를 확장해보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요.
네, 로마서 13장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던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대목은 철저한 역사적 맥락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로마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네로 황제의 끔찍한 기독교 대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즉, 국가의 선의를 전제로 쓰인 일반적 원칙입니다.
아,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지옥 같은 시기가 아니었군요.
네, 여기서 바울이 전제하는 국가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막고 시민들의 삶을 유지하는 도구를 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구절이 결코 나치의 만행이나 우간다 이디아민의 무자비한 학살 같은 절대악을 지지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 아주 중요하네요. 저희가 어떤 양극화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봐도 이건 절대악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양극화된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보면 바울은 무정부 상태가 가져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보다는 그래도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제도가 낫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절대 악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분명 억압적이고 불의한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했죠.
빈자보다 부자를 우대하는 불의한 법정 시스템을 가졌고 세금을 걷어서 억압적인 군대를 유지하거나 기독교인들이 혐오하는 황제 숭배 신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목적에 쓰이는데도 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복종해야 했을까요?
그 모순을 견제낸 이유가 바로 그 불완전하고 불의한 로마의 통치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안정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팍스 로마나죠? 로마가 깔아놓은 탄탄한 도로망과 해적을 소탕해 안전해진 지중해 무역망은 결과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대한 물리적 보호망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동의하지 않는 기구가 잔뜩 있는 헬스장이라도 계속 회비를 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헬스장이요? 그게 어떤 뜻이죠?
제가 다니는 헬스장 관장님이 자꾸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관절만 다칠 것 같은 이상한 운동기구들만 비싼 돈 주고 사들인다고 쳐보죠. 그렇다고 제가 화가 난다고 매달 내야 하는 헬스장 유지보수비나 회비를 안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헬스장 자체가 문을 닫게 되겠죠.
맞아요. 건물 자체가 재정난으로 무너져서 저는 아예 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관장님의 기구 구매 취향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보수비를 내며 등록을 유지하는 거죠.
와, 현실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네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비는 내지만 그 헬스장 관장님을 신으로 숭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죠.
숭배는 안 된다.
당시 로마의 세금 제도를 보면 재산세 자체는 1% 남짓으로 높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뼈아팠던 인두세나 지역 관세 같은 억압적인 구조가 분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가르침의 진짜 깊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헬스장 회비와 관장님 숭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동전에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함께 그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신성모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쾌한 동전을 보시며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 동전에 황제 얼굴이 있으니까 돌려주라는 거군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핵심은 그 뒷문장이죠. 그러나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너희의 본질과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뜻입니다. 세금이라는 국가적 의무는 다하되 내 영혼의 소유권과 궁극적인 충성은 결코 국가 권력에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절묘하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금은 내지만 내 영혼까지 국가의 소유물로 넘기지는 않겠다는 거군요. 명쾌해졌습니다. 자, 그럼 헬스장 회비도 다 냈고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도 끝났다고 치죠. 제게 부과된 의무는 다 처리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공동체 사이에는 어떤 의무가 남게 될까요?
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짜릿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바울이 고대 사회 민중들의 숨통을 조이던 가장 무서운 단어 빚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뒤집어버리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알면 이 대목이 훨씬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로마의 개인 대출 이자는 보통 12%에서 시작했고
심각한 기근 같은 상황에서는 고리대금 업자들이 도시 전체의 5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문자 그대로 사람 목숨을 쥐고 흔드는 억압적인 시스템이었죠.
50%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피가 마르네요. 그런 공포스러운 단어를 바울이 쓴 거군요.
네,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가져와서 오직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가장 사람을 짓누르던 경제 용어를 상대방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가장 해방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인 사랑으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일종의 채무로 여기되 이 빚은 평생 갚고 또 갚아도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빚이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위대한 유대현자 힐렐의 일화가 그 통합의 정수를 잘 보여주죠. 어느 날 한 이방인이 힐렐에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가리켜달라고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그때 힐렐이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의 전부다. 라고 요약했던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아, 그게 결국 사랑하라는 바울의 말과 완전히 통하는 거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하잖아요. 옷을 입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비유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고대 사람들이 자다가 깰 때 이불로 쓰던 겉옷을 아침에 주섬주섬 챙겨 입는 일상적인 모습을 비유한 건데요. 바울은 어둠 속에서 자던 성태를 털어내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갑옷은 나 혼자 돋보이려고 입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 방패를 머리 위로 겹겹이 쌓아올리던 귀갑 진영, 그 무적 방어력의 비유 한 영적 무장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 그 거북이 등껍질처럼 방패를 막 연결해서 겹겹이 쌓는 대형이요. 방패가 빈틈없이 맞물려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돋네요. 나 혼자 잘난 척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방패가 옆 사람의 머리를 덮어주고 옆 사람의 방패가 내 등을 막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틈을 내어주지 않고 사랑이라는 방패를 결속해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내는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뼈아픈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빛의 갑옷을 챙겨 입고 사랑의 방패를 맞대며 서로를 지켜주려는 이 선량한 기독교인들끼리도 정작 방패 안으로 모아놓으니 자기들끼리 또 세부적인 문제로 투닥거리며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씁쓸한 문제죠. 신앙의 본질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문화적 습관 앞에서는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4장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내부의 갈등, 특히 먹는 문제 같은 부차적인 사안들이었어요.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기이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콩밭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시 생각해도 영혼이 콩에 깃들어 있다고 믿은 건 정말 기발하네요.
네, 윤회 사상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콩을 먹고 배에 가스가 차서 배출되면 그것을 콩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진지하게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추격자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콩밭을 짓밟지 않기 위해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죠.
배에 찬 가스가 영혼의 비명이라니 고대인들 상상력은 진짜 대단하네요. 하지만 목숨까지 버린 걸 보면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신념이었던 거잖아요.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이런 식습관의 차이 때문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그 엄격한 코셔 식단 문제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금하는 등의 식단을 지켰고 로마 사회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우상의 고기를 피해서 차라리 채소만 먹어야 했던 현실이 있었죠.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채소만 고집하는 그들이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였겠네요. 우상 그거 다 가짜인데 왜 저렇게 절절매질하면서요?
바로 그 지점을 바울이 경고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런 부차적인 문제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고 권고하는데요.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게 단순히 네 행동 때문에 기분 상해하잖아 같은 가벼운 에티켓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분 상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훨씬 더 심각한 의미인가요?
고대 문헌에서 이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단어는 누군가를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즉 영적인 생사가 달린 치명적인 위협을 뜻합니다.
아, 내 사소한 행동 하나가 형제를 신앙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던 형제가 무리해서 고기를 먹다가 죄책감에 짓눌려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면, 나의 사소한 자유나 권리 주장이 누군가의 영적 생명을 앗아가버린다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자유조차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리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시스템과 똑같은 원리 같아요. 본질적인 사랑이 스마트폰 전체를 작동시키는 핵심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라면 각자의 식습관이나 문화적 전통 같은 것들은 그 위에 깔려있는 개별 앱에 불과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가 앱 하나가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상대방의 운영체제 자체를 완전히 목통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군요.
핵심을 정확히 꿰뚫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앱을 깔고 살아가지만 기독교 공동체라는 이 치열한 방패막이 안에서는 상대방이라는 앱을 절대로 삭제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안고 가기 위해 기꺼이 내 스마트폰의 기능을 스스로 제한하는 희생,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앱을 지우는 대신 내 폰의 설정을 바꾼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야, 오늘 심층 탐구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대 기독교인들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놀라운 지혜들을 쫓아왔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향해 복수의 차단기를 내리고 통제권을 신에게 넘기는 용기, 그리고 불완전한 헬스장 관장 같은 불의한 국가 시스템 안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하는 분별력.
네.
또 50%의 이자율을 뛰어넘는 평생의 의무인 사랑의 빚을 지는 것. 마지막으로 부차적인 차이 때문에 형제의 영적인 운용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배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2000년 전의 오래된 지혜는 놀랍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해독제입니다. 정보와 의견이 넘쳐나 양극화된 시대에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짚어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유일한 빚이 사랑뿐이고 원수마저도 논리적 타격을 입혀야 할 적이 아니라 언젠가 기어이 숙부를 얹어서라도 친구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나 SNS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극단적인 조리돌림이나 핏대 세우는 댓글 논쟁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다음번에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단지 나와 다른 앱을 쓴다는 이유로 분노의 찬댓글을 달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